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어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의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앙생활에서 과연 여러분의 믿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얼만큼 영향을 끼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 듣게 되면 이렇게 또 반문하게 되죠. 왜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신앙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 못할까? 질문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결론이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한테 그리고 세상 학교에서 배워서 우리에게 형성된 이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 우리의 세계관이 정말 생각은 있는데 우리 뼛속 깊이까지 아주 세속적이라는 것.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얼굴 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이런 분인 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 저희 집에도 딱 걸려 있었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 정면에도 막 이렇게 복도 정면에도 저걸 크게 붙여놨고요. 그래서 참 코가 오똑한 금발의 멋진 백인 남자 배우처럼 참 근엄한 저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인 줄 알고 자라나서도 그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아주 이미지가 저한테는 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한 30년 전인가요? 아, 25년 전에 미국에 유학에 와서 크리스천 북스토어에 걸려있는 이 덥수룩한 수염에 호탕하게 웃고 있는 예수님의 이 그림을 딱 접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은 좀 충격이었어요. 제목은 래핑 지저스라는 이름인데요. 근데 가만 저 모습을 보면서 맞다.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낸 모습들을 가만 보니까 저 모습이 더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먹기를 잘했고 마시기를 또 즐겼는지, 요즘 말로는 파티를 좀 많이 하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를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들, 이렇게 무식하고 먹기를 탐하고 모이기만 하면 낄낄거리는 저런 무리들이라고 아주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 보통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보일 수 있는 면이면 예수님은 평소에 저런 표정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유학생활에 지치고 피곤한 제 이 피곤함에 저 그림을 얼른 사가지고 제 책상 앞에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제가 처음에 떠올렸던 그 근엄한 예수님보다는 나를 보고 이렇게 웃으시는 그 모습의 예수님으로 많이 위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재밌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얼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를 동원해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나오신 그 예수님의 얼굴이 가장 가까운 얼굴은 이 얼굴이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얼굴. 코는 뭉뚝하고 얼굴은 좀 이렇게 넓고 머리는 이게 고수머리에 저 얼굴을 보면서 처음에 이거 이렇게 거구르까지가 않나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얼굴,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정말 가장 가능성 있는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 이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고상하게 그리고 너무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인식하려고 들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드는 게 우리의 한계는 아닌지, 그래서 내 냄새나고 내 부대끼고 내 힘든 이 현실의 삶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냥 근엄하고 그냥 이렇게 포장되고 그냥 이렇게 깨끗한 예수님만을 이미지로 우리가 삼고 있는 이 부분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맹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냄새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똑같은 연약함과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그분은 지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해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을 영웅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였고 그리고 팍팍한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살펴보여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퍼듀 제작교회 부임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지 늘 정말 우리 교회의 형편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방향을 주시거든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아마 두 달 동안 복의 근원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복의 근원 된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계통으로 이어진 이삭, 야곱, 요셉. 이걸 통해서 세상의 복이 된 사람들, 그 복의 근원 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살펴봤는데 2월 달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가라 하고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다음에 또 이어지는 인물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모세,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여인, 이방 여인 라합과 또 룻의 이야기를 이번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성경을 어떻게 보려고 아주 작정했냐면, 성경 공부하듯이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집중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리의 얘기도 아니고 그냥 결과의 얘기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때 무슨 심정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처지가 되어서 지금 살아갔을까,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씀을 삶으로 산 사람들의 시리즈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위안 정도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의 삶의 인생을 거는 삶으로 살아낸 그런 인물들이 되었을까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들어오면 모세가 하나님께 민족 해방의 소명을 받는 가장 모세 인생에서 이정표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40년 전 이집트 왕궁의 왕자의 신분에서 지금은 미디안 광야의 이름 없는 목자로서 자기 생각에는 허송 세월을 보낸 이 40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주목하고 한번 비추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것은 지도를 가지고 좀 봐야 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 그 지도예요. 중동 그림인데요. 지금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반도예요. 근데 지금 등장하는 호렙산은 신의 산의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하는 이름인데, 가장 이 시나이 반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적인 산의 이름인데요.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양떼를 쳤고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냐면 미디안 광야인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고 쪽을 미디안 광야라고 불립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양쪽에 지금 홍해라는 그 바다의 양옆으로 걸프만 하고 그리고 아카바만이 이게 양옆으로 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미디안 지역에서 지금 시내 걷기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지금 우회를 해야 돼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 긴 여정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서 묵상하지 않고서는 그러려니 하고 읽었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나를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그 먼 거리를 뭐하냐고요? 양에게 양을 잘 먹이기 위해서 풀을 찾아서 이동해서 그 먼 곳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놀면서, 아니면 자기의 삶에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그래도 한동안에는 한창 때는 이집트에서 잘 나가는 왕자였는데, 미국에 오니까요 몇 년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 많은 교회에서 한마디씩 꼭 하는 거예요. 왕년에. 한국에서 왕년에 한 자리씩 다 하신 분들이었던 얘기들을 들어요. 왕년에 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늘 불평,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참 미국에 와서 이런 젊은이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고.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40년째 그는 가장 탁월한 신분과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권세를 지녔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는 지금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 망명자의 삶, 그러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불러주지 않는 그런 무시당하는 인생을 지금 살았던 것이 모세의 형편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할 겁니까? 내 팔자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가 어쩌다가 그때 그 일을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졌나? 아마 술로 인생을 보냈든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아이들이나 가정에서 아주 그냥 쾌팍한 늙은이로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그의 일상적인 삶이 목자가 되었는데 그 목자의 삶을 아주 아주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먼 곳까지 양떼를 이끌고 그 양떼에게 먹을 것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 목자의 성실함, 이게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낙심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허무해.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이 시골에서 썩는구나. 이렇게 아마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 생명의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가 왜 보였는지가 깨달아졌어요. 베드로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선생님, 제가 밤을 꼬박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거든요. 어부로서 그물질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감을 딱 잡아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빠른 판단에 빨리 포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자체가 성실 베드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눈 보기에 야, 쓸만하겠다.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세무 공무원인데 그가 그 세무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더 잘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인물 중에 성실의 대가인 바울을 또 깨닫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자리였지만 그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의 신념에 자기의 돈을 들여가면서 열심과 성실로 자기 일을 하러 그 먼 곳까지 달려가는 성실한 바울. 그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찾으셨던 것이죠. 성실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성실히 묵묵히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분의 칭찬의 기준은 달란트 비유에서 드러납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읽다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아니면 한 달란트 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뭘 얼만큼 남겼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주인이 무엇을 근거로 칭찬을 하냐면 많이 남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딱 이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것. 여기서 한국말로 충성인데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 성실한 종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 그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까지 내려가는 이런 모세가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성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고 그리고 요구하는 삶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하면 아주 큰 사건에서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우뚝 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으로 자꾸 떠올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작은 일부터 성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 작은 일,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맡고자 하는 그런 준비 이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품이 되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게으르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든 종교, 모든 도덕, 모든 사람들의 가치에서 우선되어지는 그게 바로 성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불성실한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지금 엄청난 충돌과 엄청난 재앙들이 지금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 육체나 이 우주 만물 속에 얼마나 잘 움직이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입니다. 모세가 40살 이전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을 때 모세는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조건도 다 갖추어온 겉으로 보면 이제 됐다 싶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권력도 어느 정도 가진 것 같고 지식도 있는 것 같고 사회적인 명성도 쌓은 것 같지만 결국 그는 그의 뜻대로 그의 타이밍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래서 삶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광야 40년의 망명생활을 했던 것이죠. 광야 40년의 모세의 생활은 어쩌면 무료한 생활 그 자체일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공급받은 것도 아닐 거고 그저 그냥 거친 광야, 사막 그게 보이는 것이 다일 거고요. 그리고는 장인한테 맡겨진 양떼 모는 거 이게 모세의 모든 삶의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는 목자로서의 삶 속에서 양들을 위해서라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드디어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는 그 성실함의 끝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미디안은 그리고 당신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당신은 성실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이집트 광야에서 빛났는데 이집트 왕궁에서 내가 지금 이집트 왕궁으로 다시 돌아만 갈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때는 막 부지런해야지. 그때는 이런 계획도 해야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은 미디안이거든, 광야거든, 이건 뭐 어디다 쓸데도 없는 동네거든, 이러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게 질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실한 모세.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의 눈에 딱 들었고, 그리고 호렙산까지 온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또 잘 읽어야 돼요. 그냥 휙 하고 읽으면 이 내용에 들어있는 그 주제들을 또 놓치기가 쉽습니다. 지금 모세가 본 것, 호렙산에서 모세가 본 게 무엇일까? 그걸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성실한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성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이치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치인데, 그런 이치조차 안 되는 나라가 있으니까 요즘 난리가 났지만, 그렇지만 믿지 않아도 성실한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성실하지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영적 민감성, 영적 개방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설교 중간에 이런 인사를 나누면 참 저는 좋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깨어있으십시오. 아직도 안 깨는 분한테는 확실하게.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못 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 열려있으라는 것은 오늘 모세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떨기나무가 아주 큰 나무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막에 늘 이렇게 널려있는 아주 조그마한 이 덤불들, 가시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게 그냥 떨기나무예요. 어디나 지천에 있는 곳, 광야라면 아무데나 그냥 있는 곳, 새로울 게 없는 나무예요. 그냥 지나가면 늘 있는 나무예요. 또 그 나무에 불이 붙는 것, 우리가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역이 낮에 덥기 때문에 불이 붙는 것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양치는 거에만 매달려가지고 양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면 주변에서 뭐 불나고 뭐 이렇게 떨기나무 일어나는 거, 현상들, 연기 나는 거, 그건 뭐 별 주목하지 않고 뭐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모세가 눈길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눈길을 준 걸로 안 끝나고 그게 뭔지를 찾아 나선 발걸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성경 주석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떨기나무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자기를 보았다. 80살 나이가 먹도록 늙었는데 아직도 그 마음속에 식지 않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보내게 할까? 내 인생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양만 치다가 정말 끝날까? 그런 인생, 다 시들어진 인생이지만 아직도 불에 타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보라본 건 자기였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긴 세월 40년 동안 그는 성실하게 목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목자의 삶을 살아냈지만 거기서 매몰되지 않고, 그래 오늘도 눈 떴구나, 오늘도 그냥 또 냄새나는 양들과 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또 오늘 또 해가 지는구나,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일상을 그냥 살아낸 게 아니라 그 성실한 일상 중에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를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그 떨기나무, 조그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꺼지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거기를 찾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너무 공부에 매이느라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냥 하루 눈 뜨면 그냥 도서관 가고, 하루 눈 뜨면 그저 직장 가고, 이곳으로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산다면 성실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주목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말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일상이고 아무리 무료해도 질문을 포기하지 마.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를 가나요? 누구를 만나나요? 오늘 나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뭔가요? 이 물음. 여러분, 이 물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에 완전히 타지 않고 계속 불에 붙어 있는 그 떨기나무를 찾아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좀 짓려고 하는데요. 이제 모세의 일상에서의 성실함이 호렙산까지 이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주목하게 되면서 다가가게 됐잖아요. 영적인 민감성,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까지 갔잖아요. 그리고는 모세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요청을 받게 돼요. 대답을.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응답을 하지만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다 보면 모세의 그 메인 포지션이 뭡니까? 대답에. 전 부족한 자예요. 전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저는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 간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40년 전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참 40년의 세월은 대단한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래서 준비 다 하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날 쓰십시오. 제가 언어도 익혔고요. 학위도 땄고요. 제가 그 자리만 가면 이제 다 됩니다. 이럴 모세였는데 지금의 모세는 뭐예요? 말 잊어버렸어요. 저 빈손이에요. 저를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모세였다는 거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완전히 파산된 상태에 불구하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설교한 미국의 19세기 위대한 부흥가였던 D.L. 무디가 그의 설교에서 모세의 인생은 3단계였다라고 그렇게 설교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3단계로 훈련시켰는데 첫 번째 단계, 이집트 궁정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을 때 모세는 I'm somebody, 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40년을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이었는데 모세는 드디어 뭐예요? I'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제 나머지 40년, 80에서 120세까지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I'm God's body 이렇게 고백하며 나머지 40년을 살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4절을 좀 더 주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그리워했었던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뭐 했으려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계시나요? 때로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을 거고 때로는 그 마음속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다 포기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삐진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도 아니었고 모세가 잘할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responsibility잖아요. 이 responsibility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response, 응답하는 것. 응답하는 것에 ability, 능력이 들어가면 그게 책임인 거예요. 근데 참 이 성경,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맡기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한 사람에게 뭐예요? ability,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이 이야기가 또 연결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는 명령에 그냥 예 하고 대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낚는데 뭐가 필요한지 공부하고요. 비법을 좀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맞습니다. 그냥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것 때문에 주저주저 할 게 아니라 예 하고 대답만 하라는 거예요. 대답한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참 부족하고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쓰시면 예 하고 대답합니다. 하고 대답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맞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란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 손에 지팡이를 쥐어줄 거고 내 입에 내 말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늘 열려있는 영적인 개방성과 민감성으로 마지막으로 부르심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응답하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인생을 살 때마다 우리는 실패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만 주인 삼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새로운 결단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내 운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허무하고 때로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실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리며 그분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던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저앉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리 의미 없는 시간들일지라도 그 40년을 견딘 모세처럼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그 질문을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그 삶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허무함 때문에 아버지 주저앉기가 쉽고 한탄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아버지 주님 게을러지기가 쉽지만 이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내가 아버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세와 같이 주님 아버지여 일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끊임없이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주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아버지 그 아버지 주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미디안 그 광야에서 호렙산의 경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고 살아내게 질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졌을 때 호렙산에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미디안과 같은 이곳 땅이지만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쓰실지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향해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넓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주사랑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미디안 광야 같은 그 곳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늘 우리들의 앞길과 우리들의 삶을 묻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